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가 오늘부터는 21장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이 참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어찌 보면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반복된 여러 심판들이 나옵니다. 일곱 봉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그리고 음녀를 향한 심판들이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21장이 시작됩니다. 21장, 22장이 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야, 맨 마지막까지 오는구나. 정말로 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하는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21장과 22장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대로 요한이 다가올 천국에 대해서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품고 있는 소망인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또 주님이 어떠한 은혜를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에게 예비하셨는지 이 내용들을 쭉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장 앞부분을 보면 요한이 목격하는 내용이 1절 2절에 나오고요. 3절부터 첫 번째 듣는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듣는 내용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예루살렘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절과 2절은 요한이 목격한 내용을 기록합니다. 두 가지를 목격하는데 1절에 보면 첫 번째 목격하는 내용이 나오죠.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처음에 목격한 건 간단하게 우리가 다 아는 대로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저도 주변에 보면 아는 목사님들 중에 교회 이름이 새하늘교회인 분들이 있어요. 참 묘하게 새 땅 교회인 교회는 못 봤습니다. 새하늘 교회는 열어 봤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이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을 목격하는 상황과 시점이 어떠하냐? 이미 앞에서 나왔던 20장까지가 다 지나간 다음이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이 임하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이후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행하시고 그 이후에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 이후에 구원이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요한이 1절에서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제일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원래 있었던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가 어찌 보면 온 우주가 다 사라지는,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특징적이게도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하늘과 땅은 없어졌는데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주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 이거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진 것처럼 처음 있었던 바다가 그냥 없어졌다. 다시 없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도 요한이 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을 목격을 했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한 걸 보면 유리와 같은 수정 바다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수정 바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영원히 없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원래 있던 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본 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상세한 설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게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바램을 또 소망을 투영해서 해석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보아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것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지구가 새롭게 갱신된 것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가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도 있고 여기에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잖아요. 근데 마치 예전에 노아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렸을 때처럼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원래 있던 지구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대륙도 남아있고, 하늘도 남아있고, 대신 이 지구가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 그런 지구가 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이 남아는 있지만 완벽하게 새롭게 갱신이 된 지구가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구를 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행성을 만드셔서 그곳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해석은 다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재의 우주 질서를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완전히 없애신 게 아니라 이것을 새롭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지구를 만드시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세 번째 해석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세 번째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나오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만 하늘과 땅,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 뿐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이나 뭐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요한이 지금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을 보면 천국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올라가서 천국을 목격하는데 천국에도 하늘이 있고 천국에도 땅이 있고 천국에도 바다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과 바다와 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설명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있었던 그 하늘과 땅과 바다로 성도들이 올라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게 이제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요한이 지금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이 지구가 사라지지 않고 갱신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구가 아닌 또 다른 행성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든지 굳이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엇이 정확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이제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나중에 아 이게 그런 뜻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이었구나,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겠죠. 여하튼 확실한 것은 기존에 있었던 질서, 기존에 있었던 환경, 기존에 있었던 자연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그냥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지구를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냐, 아니면 이건 지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천국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천국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냐, 그렇게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목격하는 것이 2절에 나옵니다. 어찌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2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요한이 목격했다고 기록을 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설명한 것을 보면 문자 그대로 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그대로 있고 지구 위에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여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어떤 장소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로 물리적으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일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도들이 구원받으면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은 조금씩 논란의 여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할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알기 어렵죠. 그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건 지금 선포하는 내용처럼 새 예루살렘이 있어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거주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람은 자연환경 속에서 살고요. 자연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만든 도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연환경을 주시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주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문명사회 속에서 살고요. 사회를 이루고 살고 또 도시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도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사람들이 어울려서 이렇게 함께 무리지어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의 토대와 여건이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도시를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곳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여지껏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요한이 목격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여서 사람들이 여지껏 살던 모든 삶의 터전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런 새로운 곳들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만 이제 나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제 보려고 해요. 오늘은 1절, 2절이 요한이 새로운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목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전반적인 것만 기록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뒤로 넘어가면 뒷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 뒤에 가면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말씀도 나오고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크기가 어떠한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이 1절, 2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함께 정돈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고 전반적인 내용만 지금 선포가 된 겁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뒷부분에 가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사실은 상세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아주 치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는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주님께서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직전에 벌어졌던 최후의 심판과 대조를 이룹니다. 매우 비슷하게 돼 있어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났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누가 심판하시는가?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누가 심판을 받는가?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았죠. 세 번째는 심판을 받는 자들이 어떤 상태로 심판받는가?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떤 기준을 토대로 심판받는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시행되는 심판과 형벌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 항목과 견주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가? 그들은 어떤 상태로 들어가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결정되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가?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에서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은 21장, 22장에서 상세하게 이 다섯 가지 항목을 대조해 가면서 쭉 선포할 겁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면 앞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하늘을 만들지 않습니다. 새 땅도 만들지 않아요. 새 예루살렘도 우리가 들어가서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겠지만 자 이제 천국에 들어왔으니까 네가 살 집은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처음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두시고 그에게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누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가장 온전하고 가장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나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부터 나오는 우리가 아직 다 보진 않았지만 21장, 22장에 나오는 이 선포는 누구를 위해서 선포하는 것일까요? 사실 요한이 천국에 올라갔을 때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천국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은 이 선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다 보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 선포를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이 선포가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처음 땅과 처음 하늘에서 참 마귀와 마귀의 하수인들이 짐승의 나라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믿음 갖고 살기가 참 힘겹고 버겨운 현재의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말들이죠. 현재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좋지 못해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는 성도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명령하기 위해서 이 21자가 22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소망은, 천국에 대한 약속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들을 필요가 없고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첫 하늘과 첫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이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언제나 그렇지만 계시록은 그래서 결국 어떤 내용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어찌 보면 가장 1차적인 소망은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믿는 거죠.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만약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겁니다. 만약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어떤 세상에 있던 사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좀 잘 지내야 될 거 아니냐, 평안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물론 성도가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도 아니고 궁극적인 우리의 바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궁극적인 바람과 소망은 역시 천국입니다.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육적인 삶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이후에 부활해서 부활한 육체와 더불어 함께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궁극적인 믿음입니다. 물론 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고,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이 땅에서도 눈앞에 보는 것을 조금씩 포기하고 내려놓고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르신들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이상하고 죄송한 송구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느덧 이렇게 쭉 지나왔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동기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야, 우리가 신학교에 입학했던 게 벌써 어느덧 30년이 되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이야기할 때도, 야, 우리가 신학교 입학한 게 10년 전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20년 전, 25년 전은 건너뛰고 금방 30년 전이 되었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50년 전이 되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그때 우리가 신학교 들어갔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오랫동안 지루하게 반복되고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금방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그러다가 결국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보시며 영생과 천국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소망을 늘 품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영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는 가장 온전하고 가장 풍성한 은혜는 받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울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푸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하여,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 주변의 상황과 현실, 이 땅과 이 세상만 바라보면 참 지겹고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참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때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권면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